오늘이 11월 27일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는데 단풍의 계절인 동시에 낙엽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이제 점점 온 대지는 영하의 기온으로 떨어질 것이고 매서운 추위가 찾아올 것입니다. 얼음이 꽁꽁 얼고 눈도 내릴 것이고 또 산에는 눈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텁게 얼었던 얼음, 쌓였던 눈은 겨울 동안 점점 더 두텁게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렇게 두텁게 쌓였던 얼음이나 눈도 따뜻한 봄이 와서 햇빛이 비치면 그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어 흐릅니다. 독일이나 스위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등 유럽 나라를 가보니까 겨울 내내 내려서 쌓였던 알프스의 높은 산에서 눈 녹은 물이 한결같이 흐르면서 폭포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풍부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오후 햇빛 같은 시원이 오는 날입니다. 이분이 보여주는 참으로 따뜻한 빛이 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얼어붙었던 불행한 여러분의 삶이 녹아내리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물이 터지는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원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를 쓰고 수고를 하고 땀을 흘리며 인내하고 인생의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종종 걸음 밀리는 차량들 틈바구니에서 혹은 많은 지하철을 타고 직장으로 다니게 됩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끙끙대면서 일하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학생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그야말로 쌍코피를 흘리면서 공부하는 것도 결국에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애타하고 결국 이것도 다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행복을 경제적인 부유함, 경제적인 넉넉함, 풍부함이 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일합니다. 경제적 여유로움이 행복해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때문에 파탄나는 가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부유해진다고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영국의 신경제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신경제단체, New Economics Foundation. 이 New 경제재단에서 세계의 나라들을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행복지수를 내서 발표를 합니다. 2012년 또 1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 가장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나라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참난 행복하다라고 느끼면서 사는 나라는 어느 나라 국민이 그렇게 하면서 사느냐를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나라가 코스타리카였습니다. 코스타리카. 두 번째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나라가 도미니카. 세 번째가 자메이카. 쭉쭉쭉쭉 그 후진국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오래전에 세계 최고 빈민국인 방글라데시의 국민들의 행복지수, 행복을 느끼는 그 감 있잖아요, 감. 행복하다, 아니면 불행하다, 요거. 이것에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세계 1위라고 해서 온 세계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거의 똑같이 행복지수가 높은 상위 10개국은 모두가 다 가난한, 경제적으로 아주 가난한 극빈의 나라입니다. 반면에 미국, 일본 등 선진국 부유한 나라들의 국민들은 50위 밖으로 다 물러나 있습니다. 영국은 74위, 프랑스 71위, 미국은 114위, 143개국 중에 미국은 114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거의 불행하다는 것을 느끼며 살죠. 우리 한국은 몇이냐? 68위. 부자 나라 국민들은 불행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얘기고, 오히려 열심히 죽을 고생을 하면서 1달러의 행복을 느끼며 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 라고 느끼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통계를 매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이런 통계에서 무엇을 말해주며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행복은 부유해지는 것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적인 물질, 명예, 권세, 외모가 주는 것만으로 행복할 수 있다면 왜 세계적인 가수 마이클 잭슨이 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서 수시로 수면 마취제 주사를 맞고 잠을 자다가 죽는 일이 생길까요? 왜 한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 대재벌 삼성, 현대, 두산 등 재벌가의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요? 세계의 미녀 마릴린 먼로도 불안과 초조를 이기지 못하고 불행을 피가나다가 자살을 했을까요? 돈이 없었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은 결코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을 친히 아시고 행복을 주시는 분, 채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14절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는데 물을 먹기 위해서 우물가로 가셨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수가 동네에 사는 여인을 만나셨는데 이런저런 얘기 끝에 그 여인을 향해서 네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난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놀란 말씀을 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그 여인에게 해주는데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을 차례로 다섯 번이나 바꾸고 만나고 또 지금은 여섯 번째 다른 남편을 만나서 살고 있지만은 결코 그 남편들이 참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남편 이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나에게 행복을 주는 남편 따위는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행복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여섯 명의 남편이 똑같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는 남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지금 행복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없다는 이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의 물은 일시적이어서 다시 목마르고 계속 갈증이 나고 계속 불만족이지만은 결코 행복함이 없지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복의 물, 행복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참된 행복을 주는 생수가 될 것이고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가 주는 물이란 말이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만이 목마르지 않게 하고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생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무엇일까요? 그 샘물은 행복의 물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행복의 물은 온전한 만족과 온전한 기쁨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행복한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기 평안이란 말은 평강, 행복이라는 말과 동의어인데 히브리어의 살롬이란 말이고 헬라어의 에이레이네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샬롬과 에이레이네의 뜻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안전하다, 행복하다, 평화롭다, 평강이다, 화목하다, 형통하다 등등으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마음과 육신과의 관계, 환경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 평화죠, 행복이죠, 토오버, 행복이죠, 에이레이네,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모제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왕권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실 왕이다. 평강이라는 것은 샬롬인데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행복을 주실 왕으로서 예수님 올 거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 따라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이 평강을 주셨고 행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평강, 도적받은 평강을 왕이신 그분이 왕권으로서 하늘 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행복을 찾아주겠다는 거예요. 그 왕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에, 세상 천지에 우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과 화평을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지금 차가워졌죠. 영하로 내려가면 기가 시리죠. 기가 시리게 하는 그 차가운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도 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떨리고 그냥 추우면. 그리고 이 공기가 또 여름이면 더워가지고 옷을 벗어 제치잖아요. 그러면 그 공기가 보입니까? 안 보여도 내 신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대신해서 저를 통해 행복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대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로 대단히 시끄럽습니다. 나라가 뒤집힐 정도예요.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기 거지없는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참 부끄럽습니다. 미국의 유력 신문인 워싱턴 포스트지는 사이비 거짓 종교 주술사가 연설물과 정책을 고치는 등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통신사 AFP는 대한민국의 이번 사건은 사이비 종교와 굿판 등 충격적인 긴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력 언론들이 한국 대통령이 사이비 주술사 무당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뭡니까? 무당이 뭡니까? 무당은요, 사탄에 속한 귀신의 종들, 악령의 종들입니다. 귀신의 영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저렇게 하면 망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심을 조장해서 돈벌이를 하며 활동하는 자들이 이 무당들입니다. 우리나라만 약 30만 명이나 됩니다. 무당 사이비들의 예언이 처음에는 적중하는 것 같고 달콤합니다. 대통령도 아마 죽은 사이비 교주 최태민을 통해 또 그의 딸 최순실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맞아떨어지며 그의 예언대로 새누리당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가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됩니다. 이게 다 최순실의 예언을 했습니다. 그대로 다 됐습니다. 그의 말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최순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것이 만사 행통할 것이라고 맹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묻고 최종 결정은 그가 내려준 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당의 말을 듣는 대통령이 이 나라를 통치하니까 세월호 같은 비극적인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무당의 말에 쏠려서 7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그 시간만이라도 정상적으로 대통령으로서 직무만 했더라면 300여 명의 생명을 대부분 다 구원해냈을 것입니다. 사이비 무당에 빠져버린 대통령 때문에 꽃다운 고등학생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이런 무당과 사이비에 연관되다 보니 결국엔 마지막에 말년에 와서 이재갱이 되고 탄핵을 눈앞에 두고 온갖 수치스러운 치부를 온천하게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사이비 무당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처음엔 잘 되고 잘 나가는 것 같으나 결국에 가문이 망합니다. 개인이 망합니다. 연관된 사람들조차도 다 사지로 끌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벌써 사이비 무당을 도둑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도둑째인 사이비 무당은 처음에는 달콤하게 유혹해서 잘 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을 죽이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최순실 게이트가 그런 것임을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작가 빅토르 위고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젊은 날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작가로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활동도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많은 권력자들과 교제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자신과 가정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왔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끝내 사랑하는 딸 레오가 강에 투신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레오의 유서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죽으면서 유서를 남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품으로 속히 돌아오십시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딸의 관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딸아, 네가 죽은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 때문이다 라고 오열을 했습니다. 결국 딸의 죽음으로 그는 예수님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파리의 화려한 생활을 정리하고 시골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조용한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작품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때 쓴 작품이 레미제라블, 노틀담의 꽃표, 미블라, 노틀담의 파리, 빛과 그림자 등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얼마나 많은 명작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위대한 작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훗날 빅토르 위고가 세상을 떠났을 때 비로소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를 국장으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의 삶은 살았을 때도 풍성한 행복을 누리며 빛이 나고 이 땅을 떠날 때도 빛이 나고 그의 인생도 빛이 나고 그의 주변도 빛이 나고 그의 나라도 빛이 난 것입니다. 위고는 마지막에 이런 귀중한 말을 남깁니다. 그는 이렇게 남기고 세상을 떴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귀한 품에 안긴 순간, 내 인생의 모든 저주는 사라졌다.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 잘 아시죠? 톨스토이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 10대 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10대 시절에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이 55세가 되었을 때 돌아옵니다. 그는 그의 고백론인 신앙론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이 객관적인 유명한 인물 아니에요, 톨스토이가.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 최초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내가 18세 되던 때 내 친구는 내게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설득을 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다. 나는 인간이 만든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발견했다. 라고. 삶이 힘드느냐, 일이 많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수고로움과 무거움은 누구에게나 별 차이 없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입니다. 힘든 세상에서 참 행복과 참 안식을 얻으려면 세상과 씨름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샬롬,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초청받고 처음 오신 소중하고 귀하신 여러분, 사마리아 수가성에 살던 여인은 남편을 여섯 번째 만났지만 그의 삶이 행복하지 못했어. 남편을 갈아치우면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그가 우연히 우물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행복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물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면 목마른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께 찾아오면 참된 샬롬인 행복이 있고 행복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행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